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5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로드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밋가에 진을 치고
밋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 깃간을 떠나 욧바다에 진을 치고
욧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벧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민수기 3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여정을 요약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이스라엘이 6개월간 머물었던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여정,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은혜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믿음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 즉 애굽을 나올 때 대오를 갖추어 나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오를 갖추다라는 표현은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움직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한 군사적 훈련이나 조직이 없었던 상황으로 이들이 군대와 같이 대오를 갖추어 출애굽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을 편성하여 진치고 이동할 수 있었던 시기는 시내 광야에서 제2차 인원계수를 실시했던 출애굽 2년째부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절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대오를 갖추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애굽의 군대보다 이미 애굽의 군사보다 더 강한 나라이자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출애굽기 12장 41절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처럼 모압 지졸과도 같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고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힘을 갖추고 군사적 훈련을 마쳐야만 세상과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애굽을 떠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을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 가장 필요한 자질이었고 이러한 자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었던 자질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자체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가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날마다 알려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간 애굽 사람들의 명령을 받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애굽에서 하나님으로 달라졌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종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된 인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종된 삶과 다릅니다. 달라도 빛과 어둠이 다른 것 같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처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강하고 주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주변에 강해 보이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의존하고 그것을 자랑삼아 자신의 불완전함을 일시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약하여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 개개인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식적으로 교류하며 비교적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노력 이면에 누군가 나의 성숙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례로 당장 어린아이를 보더라도 그 아이는 주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며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무언가를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그 부족한 인간에게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보다 실감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 한 영화 속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해 볼까 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에 2009년도에 개봉한 블랙이라는 영화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8세 소녀 미셸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 미셸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저택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육체의 장애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미셸의 장애는 미셸이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를 만들었기에 그녀는 8세가 되는 소년이었지만 자신의 몸에 끈을 묶고 옷에 방울을 달고 다녀야 통제가 되는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대저택에서 자신의 환경에 맞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몸에 장이라는 장애라는 장벽에 갇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짐승과도 같은 생활을 했던 미셸을 비참한 처지의 상황을 화면을 통해 본다면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듭니다. 미셸은 밥을 먹을 때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위한 생활을 할 때도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처럼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미셸을 위해 그녀의 부모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녀를 교육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였지만 그 어떠한 노력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셸의 부모님도 이제 그녀를 위해 더 이상 무언가를 하는 것을 포기할 때쯤 특수학생 전문교사인 샤이 선생님을 만나면서 미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샤이 선생은 미셸에게 빛이 될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어가 들어가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것을 자신의 교육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셸에게 단 한 가지의 단어가 들어간다면 그 단어가 빛이 되어 다른 개념들이 연속해서 연결되면서 빛이 빛을 볼 수 있게 하듯 미셸이 지옥과 같은 어둠에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하이 선생이 어둠 속에 갇힌 미셸에게 한 가지의 단어를 가르치는 방법은 미셸이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접하는 순간 재빨리 미셸의 손을 자신의 입에 갖다 대어 그 단어가 무엇인지 말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미셸이 밥을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 자신의 주변에 무언가를 만지고 있을 때마다 사하이 선생은 미셸 곁에서 미셸의 손을 자신의 입에 붙이며 미셸이 만나게 되는 모든 물건들, 사물들을 단어로 설명하였습니다. 영화에서 표현된 것과 다르게 실제 미셸의 첫 단어를 발견하고 인지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았던 어느 날 집 앞 정원에 뛰어놀던 미셸에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미셸에게 이 상황은 당황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녀는 짐승과 같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어김없이 사하이 선생님이 달려와 미셸을 안정시키며 이것이 물이다고 워터, 미셸의 손을 자신의 입에 갖다 대면서 계속해서 이 단어를 설명하였습니다. 평소 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받은 단어 중 하나였기에 그 순간 미셸은 어둠 속에 물이라는 단어가 한 줄기 빛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미셸은 충격과 감격 속에서 소스라치며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사하이 선생님에게 묻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셸은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 속 장면이 꼭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본래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미셸과 같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은 죄된 본성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있기에 제 아무리 화려한 물건이나 여유로운 시간, 공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죄에 갇혀 그 어둠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인생은 공허함과 양심을 따라 절대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며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인간이 죄의 어둠에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붙들린 인생은 이와 다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경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는 과거 죄의 종, 죄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 생명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주체만 애굽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여전히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참된 생명과 자유,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빛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3절에 기록된 첫째 달은 출애굽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이 아닌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기에 출애굽 이후의 첫 달을 자신들의 역사의 시간, 새로운 날, 첫 달, 첫날, 첫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으로 인하여 과거 종의 자리를 떠나 새로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의미로서 방금 읽은 3절의 유월절 사건은 한 번 더 이를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굽을 향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의 집, 문틀 기둥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가 묻은 문 안의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피의 은혜이자 피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출애굽 속 구원의 기준과 방법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간의 구별이었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경계는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계였으며 이 경계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온 사람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은혜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피로 인하여 과거 죄의 누룩 없는 새로 태어난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서 이제는 종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서 참 자유의 삶을 잇게 되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4절의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듯 다른 신들도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유일한 신이시자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의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열 번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씩 그 우상들이 욕망과 거짓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애굽 안에 다양한 우상들이 있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모두 연약하여 각자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우상의 요소를 크고 작게 만들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은 세상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들과 비교하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과거 우상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오늘 본문 4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49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5절부터 14절입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으로부터 가데스까지의 여정을 다룬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데스부터 모압 평지까지 37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먼저 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콧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나온 장소는 람셋이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이집트 칸타르 혹은 타니스로 알려져 있으며 나일강 삼각주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출애굽기의 처음 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 왕의 첫 명령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요구하였던 혹독한 노동의 분량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절한 고통과 많은 추억이 뒤섞여 있는 애증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떠나고 싶어도 종으로서 묶여 떠날 수 없었던 그 자리 라암셋을 떠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여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숫꽃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이와 연결된 본문인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당시 이스라엘의 숫자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인원이 먹어야 하는 양식과 물은 어떠해야 했겠습니까? 그 양은 실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들 눈앞에 펼쳐진 땅은 광야의 끝, 즉 광야와 초원 경계에 있는 땅 에담이었습니다. 이 땅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비옥한 땅의 끝입니다. 이제 먹을 것과 물이 없는 광야의 시작을 의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의미로서 고난이 시작됨을 의미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작, 이 두려움의 시작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처음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로 나타나셨고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것은 비하이롯을 떠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 7절에는 비하이롯이라고 하고 8절에는 하이롯이라고 하는데 두 곳은 같은 장소입니다. 비하이롯의 비는 하이롯의 입구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이어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큰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샘이 넘치고 물이 넘쳐야 할 터인데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3일길을 걸었음에도 어떠한 물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이 물이 있었는데 그곳의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명이 된 이름 마라, 즉 쓰다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미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실망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룻기에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은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즐거움이라는 나오미에서 괴로움, 씀이라는 뜻의 마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기적은 즐거움이자 달콤한 기억이었지만 마라의 과정은 괴로움이자 불쾌한 여정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인도하심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하지 못한 형태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은 본래 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크게 다투게 되어 후대에 이곳의 이름을 다투었다라는 의미의 무리바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나를 먹었던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도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원망을 넘어 이제는 모세와 대놓고 싸우고 모세에게 항변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 장막을 친 것은 모세의 생각이나 아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된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또한 보았으며 이전에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였지만 자신의 눈앞에 놓인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다르다고 하여 자신의 생각이 먼저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별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수천 킬로를 달려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8킬로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아기 예수님을 찾는 길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의 그 방향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두 번째 부분은 시내 광야에서부터 가데스까지로 1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여정의 두 번째 구분에서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과 그 계명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만인 출애굽 원년 그 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이 보이는 평지에 장막을 세우고 출애굽 2년 2월 20일까지 약 11개월 가량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데 필수적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16절에 기브롯 핫다아와는 이 지역의 이름 키브로트는 단어 앞글자인 키브로트는 무덤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식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핫다아와는 이 의미를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지명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식욕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식욕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배가 충분히 부르거나 먹는 문제에 있어서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욕심을 추구하는 상태를 그 탐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십계명 중에서도 열 번째 계명, 즉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설명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곳 식욕과 탐심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고기와 채소, 생선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식욕과 탐심의 무덤이라는 뜻의 지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욕심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탐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18절에 나타난 림마는 그 의미나 위치가 모두 불명확한 지명으로 가데스와 같거나 그 주변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가데스는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불신앙으로 인하여 40년간의 방황의 생활의 여정을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림마 근처 가데스라는 지역을 시적으로 40년이 지난 뒤 다시 가데스라는 지역에 오게 하시면서 형벌이자 훈련과도 같은 시간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시간 동안 무수히도 많은 지역이 지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추가된 시간이자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이 지역에 대한 부연의 설명은 특별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지역들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없다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무엇을 깨닫거나 경험한 것이 전무하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건들에 대하여 구구절절히 진술하지 않고 빠르게 그 지명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방황과 낭비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관점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는데도 커다란 시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어떠한 업적이나 일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이 놀랄 만한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둘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의 낭비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스스로 잘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이 극한 상황, 환란의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낭비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40년의 방황의 지역들을 넘어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지역 구분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 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앞에서 살펴보았듯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이라는 뼈아픈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장소인과 동시에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롭게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희망과 약속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자신의 뼈아픈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데스와 같은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가 불편하고 괴롭다고 하여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 새로운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저주의 땅, 그 가데스와 같은 땅을 정반대의 복의 자리,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본문이 5월 초하루, 즉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이스라엘이 라암셋에서 출발하는 장면과 지금 이 38절 이 두 곳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3절에서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시간이었다면 38절의 아론의 죽음은 불순종했던 출애굽의 첫 세대의 죽음을 대표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첫 세대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랍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지금까지 본문이 대체적으로 지명과 이동만을 간결하게 서술에게 나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어떠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33장의 전체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특별한 기록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여정과는 다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그 목표가 분명해졌다. 이들의 움직임은 이제 막연한 방황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남방은 호르마라는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최초의 충돌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본문에 나온 가나안의 아랏 왕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웠던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2세대, 두 번째 세대는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지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거쳤던 곳들을 하나씩 돌아본 후 이 이야기의 초점을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에 맞추고 있습니다. 50절부터 5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약속의 땅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의 원주민과 우상 숭배의 관행을 전부 몰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냉정해야 했습니다. 5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며 다 헐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100개의 산당과 우상이 있다면 그 100개 전부를 파괴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땅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온 세상 어디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와 같은 원칙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어떠한 배려나 용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풍습, 우상과 산당들을 남겨두면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통을 당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54절, 56절입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나약함과 죄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2021년의 계획 중에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그 계획대로 완전히 최선을 다해 행동하지 않고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적당히 행동한 것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계획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를 지키는 일에 적당한 어느 시점을 잡고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처음 믿음의 자리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의 모습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모습은 회개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1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꾸 나약하여 그 인생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부분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의 순간은 먹고 마실 물이 없었던 순간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2021년 한 해 동안 영과 진리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과 상황을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 우리 각자에게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달콤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하는 쓴맛을 느끼게 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이 본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계속해서 진군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까지 신실히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이를 정리하고 매듭 지은 후 새로운 미래의 좌표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도 요청되는 일이지만 특히 이보다 거친 이 세상 속에서 상실되기 쉬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더욱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밤 이 예배의 자리 고요히 스스로를 되돌아봅시다. 나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정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내가 갈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생명의 삶, 빛된 생명의 자리,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우리의 유일한 기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과거 우리는 어둠에 갇혀 죄된 종된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홍해의 기적과 같은 구원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 기원은 이 구원 이후의 삶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기쁨의 땅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안식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